다섯 가지 논쟁의 끝에 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이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오늘 이제 오늘과 내일 아침까지 소위 말하는 칠화 일곱 가지 화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화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라고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다 물론 바리새인이라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거기에 외식한다라는 그 말은 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죠.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 앞에서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평가 앞에서는 굉장히 책망받는 이 사람들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 하루에 꼬박꼬박 기도를 했고 또 십일조를 드렸고 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종교 생활을 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화 있을진저 하고 일곱 가지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이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주님은 위선자에게는 심판의 화를 경고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화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화딱지 났다 이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지옥에 들어갈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 뉘앙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딱 지옥불에 들어가기 쉽다라는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또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이런 사람에게는 분명히 팔복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위선자들에게는 심판의 화를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위선자인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지는가? 오늘 내게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십시오. 특히 그 이제 지도자일수록 그런 것이 더 위선적인 것이 더 어떻게 보면 타격이 크죠.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상당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선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지옥 가게 됐는데, 13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들은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잘못된 가르침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풀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이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자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잘못된 풀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 잘못된 해석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자, 이단들 성경을 분명히 사용합니다. 신천지도 성경을 사용하고 뭐 하여튼 다 이단들 성경을 사용. 물론 자기들의 전경도 있지만 성경을 사용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버렸던 거예요. 24장에 보면 이 마지막 재림 징조 때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제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재림 징조가 미혹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혹한다라는 것은 이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영을 흐려버린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한번 잘못된 딱 의식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봐도 다 삐딱하게 보고 성경 자체를 잘못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성경도 보고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네 번씩 그리고 네 번씩 나와서 한 서너 시간씩 공부합니다. 막 시험도 치고 암송 달달달 암송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지옥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단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설교하는 입장에서 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열심히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칫 잘못하면 외식하기 쉽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외식하는 신앙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역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의 열정이 얼마나 열심인지 그냥 학교 모든 대학마다 요즘 뭐 고등학교 이 중학교까지 내려간다 그러죠. 학교마다 그냥 이 젊은이들을 포섭하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또 교회에 추수꾼으로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 빼가려고 별의별 공을 다 드립니다. 하여튼 그냥 얼마나 많은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짜고 돈을 드리고 또 그 사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하는 일, 그리고 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그들은 대단한 열정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하는 것처럼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게 하는데 그런데 너희보다 배나 지옥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말씀이죠. 자기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전도했던 그 사람까지 지옥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결국은 이 눈먼 인도자의 열정은 자신도 또 개종자도 새로 들어온 사람도 다 실족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 하나 더 얻으려는 전도의 열정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정직하고 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좋아하는 말씀만 하고 또 그것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한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된 말씀이라고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으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때로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좀 의로 교육하여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고 했어요. 온전하게 하려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때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잘못된 것들을 잡아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들이 내 마음에 찌르면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도전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화딱지 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내 영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막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예, 막 오히려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난리를 피운 거죠. 만약 저를 통해서 저 자신에게도 저는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찌르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어떤 때는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내 영이 그렇게 악하였구나라는 것을 또 스스로 느낄 때도 있는데 여러분은 더 그럴 겁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이 나갈 때 좋은 말씀 그냥 듣기에 좋은 말씀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본문을 따라서 하다 보면 화 있을진저 이거 마치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또 식구들에게 가정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제가 의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쭉 연결해서 주는 말씀이니까 주님은 한 가지라도 빼먹지 아니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싶은 주님의 그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사랑으로 받고 아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온전히 하시려는 주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받으면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화가 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지 않냐면 또 바르게 전달되지 않냐고 그 성경을 바르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냐면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16절부터 22절까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하세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반응도 없다가 금으로 맹세하면 뭔가 반응하고 또 18절을 보니까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반응도 없다가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맹세, 지켜야 될 맹세, 지키지 않아도 될 맹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구분하면서 성전이 크냐, 이 예물이 크냐, 이렇게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제단이 크냐, 아니면은 그 예물이 크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돈이 얼마나 했는가, 이것을 따라서 그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이렇게 말씀해놨더라고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이 말씀 앞에 부자 청년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이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좋아했다. 그 돈이 그들의 우상이었다. 부자 청년도 부자 간원도 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얼굴이 근심하며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을 그냥 떠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돈이 만몬이 그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돈 좋아하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다 좋아합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돈은 범사에 유용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돈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돈은 다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더 좋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돈이 내 주님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면 자 맹세를 이렇게 하게 하는데 성전으로 맹세하고 제단으로 맹세할 때는 별로 반응이 없다가 제물로 예물로 맹세하면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자 말씀합니다. 21절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한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라고 그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돈 보고 그 맹세의 가치를 좌지우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향하여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이제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맹세한다고 해서 그걸 지켜낼 수 있느냐 한터럭도 할 수 없다라고 희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뭐 희고 검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고 사실은 이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진실하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맹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거짓되다라는 그 이야기도 되는 거죠. 나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래서 맹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맹세가 없을 만큼 진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입으로 맹세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맹세해놓고 못 지키면 오히려 더 큰 죄에 빠지게 되니까 맹세하지 말라. 맹세가 없을 만큼 진실하게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건 지켜도 될 맹세, 안 지켜야 될 맹세를 이렇게 구분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도 모르고 편의적으로 무시해버린 그 맹세가 하나님께 어떤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눈먼 자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눈먼 자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답답한 게 아니라 이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해버리는 이 일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2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는 드리되 아주 작은 채소까지 거기에 십일조 딱 정해놓고 십일조는 드리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네, 십일조 드린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에 더 중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바로 의와 공의 그리고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작은 것은 잘 지켜 십일조는 잘 지키는데 진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도다.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그 십일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그 청년 때에 어떤 그 후배 청년이 군대 이렇게 갔는데 군대에서는 그 당시 월급이 뭐 이제 사병들이 몇천 원이잖아요. 지금은 뭐 몇십만 원, 굉장히 돈 많이 벌고 옵니다. 상당히 저축하고 오는데 그때는 몇천 원이었죠. 몇천 원. 만 해봤자 병장 때 뭐 이제 조금은 만 원 이쪽저쪽 될 정도로. 근데 여러분이 있을 때는 더군다나 그 돈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몇천 원 받고 꼬박꼬박 이 형제가 이 교회로 11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11조가 11조 돼봤자 천 원, 이천 원이에요. 천 원, 이천 원. 야, 그래도 야, 거기 군대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야, 그 쓰기도 지금 PX에서 자기 뭐 사먹기도 그럴 건데 야, 꼬박꼬박 11조를 보낸다는 게 야, 대단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대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그 월급 받는 게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걸 11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작을 때는 11조 하기가 쉬운데 많아질 때는 11조 하기가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그때 그 형제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형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참 그러기가 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작은 것 11조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11조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주님에 대한 고백, 자기의 신앙 고백, 그 믿음이 들어있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작은 11조는 드렸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1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중요한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이 11조에만 그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이제 28절까지 읽었으니까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정말 무덤 겉으로는 깨끗하게 봉분해서 정말 해를 칠해서 깨끗하게 하얀데 그 안에는 그냥 썩은 뼈다귀 그리고 구더기가 얼마나 드글드글 하겠습니까? 마치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해칠한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에서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은 그냥 이게 평평하게 하는 거죠. 그 안에 자, 이 시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걸 봤습니다. 그 당시 시체를 이렇게 만지면 부정하다. 그 이 자기가 숨겨놓은 그 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부정한 죄인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 무덤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 일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죄인되고 부정하게 되는 거.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아무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는 그냥 죄악이 가득 차 있고 구더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지적을 받고 나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화 있을진저 이 심판의 경고가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더 낫겠습니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비하면 우리는 더 뭐 그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와 못지않게 외식적이고 또 겉과 속이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위해서 거기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죄가 깨끗함 가려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또 그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그냥 겉과 속이 다르게 그렇게 살다는 그 의미가 아니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오물들을 점차 빼내고 마치 관장하듯이 빼내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 우리 믿음 생활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다 죽이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을 날마다 수혈하듯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 신장 투석하듯이 투석하지 않냐면 말씀으로 투석하지 않냐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수여되는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거짓된 것, 내 잘못된 것, 내 죄악된 것들은 다 빼내고 새로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받음으로 말미암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